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이곳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왕요 제2권 제8장 39항부터 제8장 46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8장 도덕적 율법 10계명의 설명,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39항 이 계명의 뜻, 이 계명의 목적은 주께서 인류 전체에 일종의 통일이 있도록 묶어두셨으므로 우리는 각각 전체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웃의 신체를 해할 일은 폭행, 상해, 기타 어떤 것이든지 일체 금지하십니다. 따라서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충실히 이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라. 해로운 것이면 막아내라. 그들이 위험한 처지에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웃을 해하는 일은 일체 금하는 것이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충실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입법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그는 이 원칙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도하려 하신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심중의 생각을 보시며 특히 그것을 중시하시는 분이 신체에만 진정한 의의를 가르치신다면 그것은 우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6계명은 우리의 영혼에도 관계된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마음으로 죽이는 것을 금하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는 뜻이죠. 형제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참으로 살인은 손이 낫는 것이지만 마음이 분노와 증오심에 감염될 때에 살인을 잉태합니다. 여기 이 부분은 영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손이 살인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분노와 증오의 역량 아래 살인을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으로써 마음속에 살인을 품고 있다가 우리의 손이 살인을 실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면서 그를 해하려는 욕망이 불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하려고 하는 욕망과 함께 작동하는 그런 것이라는 말이죠.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않는다면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만 하고 미워하지 않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증오심은 지속되는 분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노한다는 것은 죄악적인 그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적인 분노는 미움과 함께 가는 그런 것이죠. 증오심은 지속되는 분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나 증오심이 있는 곳에는 해를 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수단으로도 감출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려고 애쓰더라도 성령께서는 이미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선언하셨고 요한일서 3장 15절이죠. 주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40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의 근거, 성경은 이 계명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우리의 혈육이라는 이중의 근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신성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모든 인류를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웃의 신체를 우리의 신체같이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이 친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업과 은총에서 귀결되는가를 논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에게 자연이 있으며 우리를 인도해서 이웃사람의 생존을 돕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숙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 가지 일은 사람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존경하며 그에게 있는 우리의 혈육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6계명을 지키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요. 첫째는 사람에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경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자신의 혈육으로 생각해서 포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피를 흘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살인죄를 피하지 못합니다. 제6계명은 그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웃의 안전에 해로운 일을 실행했거나 시도했거나 원했거나 계획했다면 그것은 살인죄로 인정됩니다. 또 능력과 기회가 허락되는데도 이웃의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시 율법에 대한 흉측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라는 이 계명은 이웃의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칼빈이 여기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의 신체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즉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열성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는 영혼이 신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일곱 번째 계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42랑 전체적인 해석.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불결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7계명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모든 불결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이죠. 요약하면 우리는 육의 추악이나 정욕의 난무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응하는 적극적인 계명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을 정결과 극기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음행은 모든 정욕의 귀착점이며 신체의 그 낙인을 찍는 점에서 그 추악상은 더욱 현저히 저열한 것인데 그 음행을 명백히 금함으로써 주께서는 우리가 모든 정욕을 타기하도록 인도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이런 상태로 창조된 것은 고독 생활을 하지 않고 돕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살도록 하시려는 뜻입니다. 사람은 죄의 저주를 받아 타락한 이유라는 뜻이죠. 죄의 저주를 받아 더욱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하여 돕는 배필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요. 타락한 이후에는 그런 결혼이 더욱 필요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으로서 결혼 제도를 제정하시고 그의 권위에서 출발한 동서 생활을 여기 결혼 생활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번역이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동서라고 하는 뜻은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동거 생활이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의도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출발한 결혼 생활을 축복으로 성별하셨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아닌 남녀 결합은, 이거 영어 원문에 보면은요, 동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동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 아닌 남녀 결합은, 동거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것이며, 우리가 무절제한 정욕에 빠지려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대책으로서 결혼 생활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동서 생활은, 이것은 이제 번역이 잘 됐죠. 동서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동거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들을 때에 우리는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42항, 독신주의는 옳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놓아주신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본성의 상태 때문에 또 타락 이후에 발동한 정욕 때문에 이중으로 여성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번역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이중으로 여성과 결합하다. 그러니까 여성과 결합하다는 것은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중으로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발동한 정욕 때문에 더욱더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성의 처지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또한 타락 이후에 일어난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놓임을 주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결혼 생활이 두 배나 더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각각 자기가 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정은, 여기 동정이라는 것은요, 독신 생활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신 생활은 멸시하지 못할 독신 생활, 그렇죠? 동정은 독신 생활이죠. 그러니까 독신은 멸시하지 못할 덕성임을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일시적으로 사람에 따라 혹은 거부되고 혹은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정절을 지키기 어려워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도움을 구하며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명의 정도에 따라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절제에 대해 주신 타협안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반응하며 그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이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고서는 섣불리 그 길로 가는 것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책인 결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자기는 하지 못할 일이 없노라고 내게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많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기 이 말은 독신 생활을 쉽게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칼빈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자신감이 넘쳐서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자신들이 얼마든지 혼자서 독신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장담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들만을, 바꿔 말하면 자기가 부르신 대로 걷는 사람들만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만이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불가피한 일을 극복하려고 어리석고 경솔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정절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확언하십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몸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종류의 은사가 아니라 소수 지체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호자를 구별하십니다. 즉 그들이 천국 일에 더욱 전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헌신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자가 된 것을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는 즉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히 하늘에서 허락된 자들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결론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1, 12절의 말씀이지요. 바울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43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과 결혼과의 관계. 비록 대단한 열의와 노력으로 추구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독신 생활에서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주께서 자기의 사업에 곧 쓰실 수 있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공기의 선언에서 배웠습니다. 여기 이 말은 독신 생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일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 은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능력의 정도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본성에 항거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서 주께서는 간음을 금하십니다. 따라서 순결과 정조를 요구하십니다. 순결과 정조를 보존하는 길은 다만 하나뿐입니다. 각각 자기의 표준으로 자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결혼을 무익한 것이나 무용한 것이라고 경솔하게 멸시하지 말아라. 처가 없이 아내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독신 생활을 동경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아내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독신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인 것이죠. 또 독신 생활에서는 육신의 안식과 편리를 구하지 말고 결혼 생활에 구속이 없으므로 경건의 모든 의무를 더욱 민첩히 다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라. 그리고 이 축복을 얼마 동안만 받는 사람이 많으므로 독신을 계속하기에 자기가 적합한 동안만 결혼을 단념하여라. 정욕을 억제할 힘이 없어지면 영어 원문에는 만약 사람이 정욕을 억제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제는 결혼의 필요성을 자기에게 부과하신 것을 인정하여라. 사도의 명령은 이 점을 증명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하며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주 안에서 혼인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뜻은 첫째로 남자의 대부분은 무절제의 죄를 짓는다는 것이며 영어 원문에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무절제할 가능성이 있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그런 사람들은 불결과 싸우는 유일한 대책에서 피난처를 구하되 한 사람도 예외가 없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피난처는 결혼인 것이죠.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절제한 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약점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도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점에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자와 접촉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마음속에서 정욕이 타오르는 사람이 무절제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순결과 몸의 정조를 합해서 정절이라고 정의합니다. 시집까지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고린도전서 7장 34절 이와 같이 사도는 위에서 언급한 교훈을 도리상 주장하면서 창기와 합하여 몸을 더럽히기보다는 철을 두는 것이 아내를 두는 것이 낫다고 할 뿐 아니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고 합니다. 40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과 정조. 결혼한 남녀가 자기들의 결합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인정한다면 동시에 그들은 정욕을 억제하지 않고 방탕하게 되어 결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학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혼한 부부가 자기들의 결합에 주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동시에 무절제하고 방탕한 정욕으로 그 결합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은 종기하여 무절제의 추악을 덮지만 무절제를 격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남녀는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처를, 처는 남편을 신중히 대하며 혼인의 종기성과 절제에 합당하지 않은 일은 일체 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맺어진 결혼 생활의 절도와 정숙을 회복해서 극단적 음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 방탕을 힐난하여 엄격하고 당연한 비판을 내렸습니다. 즉 결혼 생활에서 수치나 체면을 개의치 않는 사람은 자기 처를 가늠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이 말은 암브로시우스가 결혼 생활에서 정숙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내와 가늠을 행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칼빈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결혼한 후에도 정숙함과 단정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끝으로 여기서 음행을 정죄하시는 입법자는 누구신가를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권리상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신체가 완전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음행을 금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문란한 의복과 음탕한 몸짓과 추악한 언사로 다른 사람의 정절을 유혹하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방자하고 사치한 옷을 입은 청년을 향해서 아켈라우스가 그의 어느 지체가 불결한가가 문제가 아니라고 한 말에는 적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방자하고 사치스럽게 옷을 입은 청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문제라는 그런 의미로 아켈라우스가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과 신체의 어떤 부분에 불결이 나타나든 간에 그것을 일체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정숙을 권장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아무 의심도 없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정숙을 요구하신다면 거기 반대되는 것은 일체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악한 정욕이 타오르는 것이나 눈이 부패한 욕망으로 달리는 것이나 몸에 음탕한 장식을 하는 것이나 추잡한 말로 생각을 더럽히는 것이나 욕망이 무절제한 생각을 타오르게 하는 것을 일체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제약은 모두 정조의 순결을 더럽히는 오점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7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방금 여기 열거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악한 정욕이 타올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눈이 부패한 욕심들을 쫓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몸에 음란한 장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7계명을 어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이제 제8계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45항 전체적 해석.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불의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는 각 사람의 소유를 그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계명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금지하며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유를 보존하도록 충실히 에서도라고 명명합니다. 사람의 소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최고의 주인이신 분이 분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청지기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기 수단으로 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배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도둑질도 여러 가지입니다. 도둑질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쓰는 노골적인 강도 행위, 기만 수단으로 남의 소유를 집어가는 흉악한 사기 행위, 외관상 법적인 수단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더욱 음흉하고 간교한 것 등이 있습니다. 아첨하며 선물로 받는 체하면서 속여 빼앗는 것도 있습니다. 도둑질의 종류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방금 위에서 언급한 도둑질의 종류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나 돈을 우리가 가지게 하는 방법은 그것이 진정한 애정을 떠나서 속이거나 해야겠다는 욕망이 될 때에 모두 도둑질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의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의 종류에 대해 길게 장광설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웃들의 소유와 돈을 취득하는 이런 모든 수법들은 그런 수법들은 순전한 애정에서 벗어나 모두 속여 빼앗거나 어떤 식으로는 해를 주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므로 모두가 도둑질로 간주해야 할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법정을 통해서 남의 재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합법적인 수단을 가정해서 도둑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습니다. 간교한 사람이 복잡한 사기 수단으로 단순한 사람 앞에 올무를 놓아 결국 끌어넣을 때에 막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간교한 자들이 또 단순한 사람들을 사기로 속여서 재물을 빼앗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기 수단을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력 있는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법으로 압박하며 꺾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냉혹한 법을 보십니다. 간악한 자가 부주의한 사람들을 미끼로 호려 낚시에 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림을 보십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불의는 돈이나 상품이나 토지에 관해서 있을 뿐 아니라 각 사람의 권리까지도 침범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도 도둑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거부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관리인이, 게으른 하인이 주인의 재산을 소비하며 주인의 살림을 돌보지 않을 때, 맡은 재산을 부당하게 소비하거나 함부로 허비할 때, 이 다 도둑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인이 주인을 조롱할 때, 주인의 비밀을 폭로할 때, 주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배신하는 행위를 할 때에, 이런 경우 다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대도 동일하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인이 집안 사람들을, 하인들을 난폭하게 괴롭힐 때, 이 모든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인 것입니다. 자기가 소명받은 책임에 따라 남에게 해야 할 일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것을 주지 않고 자기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허비하는 경우도 도둑질이고 주인이 하인을 잔악하게 괴롭히고 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46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돌볼 의무를 우리에게 지운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의 처지로 만족하며 정직하고 합법적인 이익만을 얻는 데 힘쓴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제8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합법적인 이익만을 얻는 데 힘쓴다면 그렇게 되면 제8계명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제8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불공평한 짓으로 치부하려 하지 않으며 이웃의 재산을 빼앗아 우리 재산을 불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러면 이제 제8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잔인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를 뽑아 거부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들은 오늘날 이 사회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를 뽑아서 거부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도둑질하는 것이죠. 또 수단의 선악을 묻지 않고 아무데서나 미친 듯이 긁어모아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거나 방탕 생활에 낭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이 계명을 8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조력으로 힘자라는 데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도록 진실이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이 없고 부정직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할 때에는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것을 내줄 생각을 하여라. 그뿐 아니라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곤란을 나누며 우리의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공공을 도와야 합니다. 여기 제8계명은 곤란한 사람들을 돕는 것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칼빈이 말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각각 어느 정도까지 남에게 대한 의무가 있는가를 알아서 충실히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지배자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정치를 참고 견디며 그들의 법과 명령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호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배자들은 일반 국민을 돌보며 공안을 유지하며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악인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만사를 처리할 때에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에게 근무 보고를 하려는 듯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목사들은 말씀을 충실히 전하며 구원의 교리를 불순하게 하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교훈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실생활의 모범으로 가르치라. 간단히 말하면 맡은 양떼에 대해서 선한 목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라. 신자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사도로서 영접하며 최고의 선생이 허락하신 영예를 그들에게 돌리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하며 주관하며 가르치며 학대로 노엽게 하거나 부모를 배반하게 만들지 말고 부모답게 인자하고 친절하게 자녀를 애지중지해야 합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노인들을 공경하라. 노인이 공경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노인은 부족한 청년들을 자기들의 우수한 지혜와 경험으로 지도하며 그들을 가혹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인자한 태도로 엄격한 언사를 완화해야 합니다. 종들은 열심으로 부지런히 주인에게 복종하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충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또 주인들은 종들에 대해서 까다롭고 고집을 피워 공연히 엄격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며 자기도 주님 앞에서 그들과 같은 종임을 인정해서 서로 사랑하며 인자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각 자기가 처한 지위와 처지에서 이웃에게 무슨 빚을 졌는가를 생각하며 또 진 것은 갚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의무를 다 이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제8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길게 여러 가지 경우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항상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원칙은 우리의 손뿐 아니라 마음을 위해서도 제정하셨으며 그 의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보호하며 증진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차례대로 배워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들을 이해하고 또 이해한 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참으로 정직하며 바르며 또 성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